두 편의 설교를 시리즈로 하려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아주 먼 아주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꽤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라디오 채널 숫자도 손에 꼽혔었고 TV 채널은 3개인가? 하여튼 그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20대 중반에 미국을 처음으로 한번 왔었었는데 그 TV 채널이 정말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었어요. 케이블 TV질이죠.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위성방송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뭐 조금 채널이 늘어나는 듯 하다가 케이블 TV가 생기면서 갑자기 채널이 쭉 늘어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정말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 들어오더니 지금은 소위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수만큼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개인들도 자신의 채널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전적인 매체들이 있고 또 지금은 그 외의 새로운 매체들이 사실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은 제각각 자신의 채널들을 유지하느라 상당히 바쁜 것 같고 수많은 채널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이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도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생산해낸 한 뉴스는 또 다른 사람이 퍼나르고 또 돌고 돌아 이제는 그 한 사람이 생성해낸 뉴스가 주된 주 매체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 속에, 그러한 채널들 속에 기독교 색깔을 띠는 채널도 무시하지 못하게 많습니다. 저는 유튜브로는 설교를 잘 듣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제 보다 보면은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좋은 설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설교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점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믿는 바를 정직하게 전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학식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딱 성경 덮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로 쭉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치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강단에서. 저는 아무래도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귀를 항상 좀 열어놓고 있는 편입니다. 설교의 어떤 주제가 되거나 어떤 자료가 될 만한 것에 이제 좀 귀를 열어두고 있죠. 혹시 이렇게 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정보와 채널과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사실 설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생각같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설교들조차도 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음을 사실 솔직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신저 중의 한 사람인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전의 것과 무엇이 다르길래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작을 알렸나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한 400여 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암흑기라 함은 소위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가 멈춰진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도리어 외경이 쓰여지고 위경의 일부도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400여 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외치는 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 사이 그 암흑기라 불렸던 그 사이 소위 많은 영적인 지도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이에도 있었음에도 무언가 달랐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왜 위대했는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는 위대한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위대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항상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주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 마라나타 찬송은 조금 번역이 이제 말이 다르지만 찬양처럼 이전의 찬양에서는 전하고 기도해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메신저로서 가져야 할 주요한 덕목들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침례 요한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 400년 정도라면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긴 시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임진왜란이 1592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대략 한 400년 전인데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하는 시기이니 지금은 그나마 역사 지식이 있다고 해갖고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나요? 그 정보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옛날을 생각하면 문맥률도 높았고 책 보급률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러니 한 세대가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그 몇백 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느낀 것보다 어쩌면 더 길었을 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까마득한 시기, 그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 사이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었을 수도 있었죠. 그랬었습니다, 실제로도. 특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변형이 되었고 그러기에 그렇게 외경이라는 것들도 나오게 되고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은 원래의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해서 막 해야 될 일들을 규칙들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에 침례 요한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침례자 요한을 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을 할 때에 침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라고 대답하며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에 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성인이 됐을 때 보지 못하셨을 때에 이미 그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너무도 오래된 이 시점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한 그 다음날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를 칩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는 전해야 할 대상을 올바르게 바로 본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그러니 아무것도 없었던 그 긴 시간 뒤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쳐서 가리켰던 요한은 대단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그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었습니다. 29절 오늘 읽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만 혼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만히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메신저의 중요하게 할 일입니다.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게 해서 메시지가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으로 그 메시지의 대상의 중요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메신저가 할 일인 것이죠.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이상하게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그 요한에게만 사람들이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를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대언자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그에게 주목했던 것이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있던 침례 요한은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시게 내가 아니고 저기서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외칩니다. 침례 요한에게 집중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고개를 돌려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메신저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신이 그 메시지의 중심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전달자이고 자신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심치 않게 간접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설교나 간증에서 자신을 높이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말 중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상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실 우스개 얘기로 장로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순절 교회는 성령님을, 그리고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또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는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5절을 보면 또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Again the next day af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침례 요한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라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과도 통합니다. 변치 않는 사실에 변치 않는 높은 가치가 더해질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요, 훗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통치자요, 왕이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는 사실이요,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꾸준하게 진리에 붙어서 올바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전하는 것이 메신저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메신저의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그 말에 신뢰가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저는 꽤나 자주 자신이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 한 번을 했던 사람이 훗날 전혀 반대쪽에서 또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두 개의 사실이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에 똑같은 가치가 있고 둘 다 똑같이 보존된 올바른 성경이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면서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 후에 물에 잠기는 침례가 올바른 베프티즘의 형식을 믿으면서 유아세례나 세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등등 많은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교파적인 차이로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그대로 봤었을 때 양심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진리미 틀림없는 그러한 선택에 의해서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난해한 구절이 있고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믿음에 대해서 변치 않고 확고한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진리의 확신 속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변함없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신저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흔들리는 진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 위에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확신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침례 요한은 제자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아멘. 진리를 보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감추어진 진리라는 방 안에서 내가 빛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흐린 조명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만 보입니다. 밝은 빛이 크게 조명이 되면 더 많은 진리가 보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그대로 100%가 진리는 항상 있지만 나에게 주어지지만 내가 보는 진리는 내가 갖고 있는 플래시라이트의 빛에 따라서 그 빛의 조명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진리는 그대로 있지만 때로는 나는 5%를 알고 있고 90%는 전혀 모르며 나머지 5%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5% 너무나 흐려서 아 이게 비읍이야 피읍이야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확실치 않았던 것에 좀 더 밝은 빛이 와서 그 5%가 밝히 드러났을 때 잘못 알고 있던 5%에서 돌아서서 바로 비추어진 그 새로운 나에게는 새로운 그러나 계속해서 존재했던 그 5%의 새롭게 밝혀진 그 진리를 붙잡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더 얻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독립침례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대부분 거치신 분이라고 생각이 또한 됩니다. 옳기 때문에 잡는 것이죠. 옳기 때문에. 진정한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하며 상대방이 그렇게 옳은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보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또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를 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고 마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든지 마음이 그 진리에 대해서 굳어져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메신저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나 모든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러나 메신저의 임무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 대상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 대상을 향해 그 듣는 자가 액션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침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가리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고 말이죠. 그런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메신저의 중요한 덕목은 자신은 가리고 메시지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로 설교를 보거나 간증을 들을 때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지 자신을 높이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말이죠. 저는 때때로 어떤 한 목사님이 너무도 크게 됨으로써 그 목사님이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형국도 봅니다. 저는 기독교가 광신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컬트 광신이죠. 이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숭배하고 마는 그러한 변질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메시지의 그 대상이 변질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 미국의 목사님이 적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역이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강한 설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주 매주 그는 그의 설교에 대한 비판하는 편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가 너무 강합니다. 사람들 상처 입습니다. 설교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 약하고 온순하다, 어떤 주는 막 이렇게 또 편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 이렇게 뭐 이런 것보다 공의보다도 사랑을 강조해야 하는 설교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지들을 계속 받다가 자기도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그거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많았던 설교에 대한 불평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설교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너무 도전적인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글의 끝에 남깁니다. 내 설교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때 정작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너무도 동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주제이고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공중에 오셔서 나를 공중에 불러 올리실 그분이시라면 훗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메시아요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도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침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메신저로서의 덕목을 갖고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인 것 같은데요.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동영상에서 짧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든 말들이 기억나진 않는데 대충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딸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딸기를 따서 나의 아이들을 먹이려 하는데 더 잘 먹게 하고 싶어서 먹게 해주고 싶어서 그 딸기 주스를 만듭니다. 그 주스를 만들어 먹이다가 더 잘 먹이고 싶어서 그 주스에 설탕을 듬뿍 넣습니다. 그 설탕을 넣은 주스를 잘 먹이다가 더 잘 먹이게 하고 싶어서 얼음을 타서 슬러시를 만들어서 먹입니다. 그 슬러시를 먹이다가 더 잘 먹이고 싶어서 슬러시에다가 딸기 맛 향 첨가제를 더 집어넣습니다. 딸기 향 맛의 슬러시를 먹이다가 딸기 향 맛 슬러시에 딸기 향 맛 첨가물을 더 많이 넣고 점점 더 딸기 양은 줄입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딸기밭에 데리고 가서 딸기를 따서 신선한 딸기를 먹게 합니다. 그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딸기 맛 아닌데? 달지도 않고 향도 약하고 맛도 없어. 그 부모는 사실 실제로 딸기를 먹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알고 있는 딸기하고는 다른 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해야 하고 그분의 진리를 바로 전해야 해야 하는 곳이며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곳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약해지고 딸기향 첨가물에 힘을 기울이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어야 하리라는 침례 요한의 말씀과는 반대로 다른 것은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정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메시지의 중심이 되시고 그 대상이 되시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고 다른 것은 쇠해도 괜찮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메시지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또한 각자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그러한 덕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침례 요한, 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던 그 오랜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알렸던, 올바로 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메시지를 그렇게 올바로 전했던 침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침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하고 말이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메신저가 되는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